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된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좋은 뉴스라며 미북 정상회담 취소 이후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곧 보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백악관의 취소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정상회의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직접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북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유감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정 당사국들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협정 당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의에서는 이란의 지속적인 핵협정 준수와 이에 따른 보상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이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이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5월 말까지 제시해 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항공사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란과 터키 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제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공군이 오늘 자국 주변에 나타난 중국 전투기에 맞서 대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 전략폭격기 H-6 두 대가 오늘 아침 바시 해협을 통과한 뒤 타이완 북동지역 상공 주변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도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군 전략폭격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 같은 활동에 놀라지 않는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늘 비행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벵가지 보안당국은 시내 한 호텔 인근에서 폭탄이 터졌고 희생자는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당시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기념하는 인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정부 관계자는 테러리스트 잠복 세력이 벵가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많은 약속들을 어기고 비핵화에 대한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북 회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미북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대립과 갈등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지역은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좋은 뉴스라며 미북 정상회담 취소 이후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곧 보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시간과 수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입법 세제 개편 등에서도 그랬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괴간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고 유감이라고 했지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괴관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문에서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 추진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거듭 확인하며 사태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부상은 이번 미국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이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북한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미북 사이의 관계 개선에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결단을 내렸다며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방식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면서 이전에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번 취소의 원인이 됐던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북한이 보인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요인으로 꼽으면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등을 강하게 비난한 24일 최선희 부상의 담화문을 겨냥했습니다. 최 부상은 당시 담화문에서 펜스 부통령 등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북한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얼뜩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해 비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상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미북 적대 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김 부상의 이번 담화에 미국을 자극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김 부상은 지난 16일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 부상의 담화문에 대해 관련국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대화의 동력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대화와 협상에 나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북 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절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김계관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는 매우 유연합니다. 또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 목표와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는 말로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이 여전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된 데 대한 유감 표명 외에 미국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없습니다.
네, 자 미국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에 곧바로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통상 사안이 중대할수록 공식 반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담화의 내용뿐 아니라 신속한 발표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결정을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으로 평가하면서 회담 취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과 또 이어진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 역시 정중함과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위원장에게로 시작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 사이에 경이적인 대화들이 쌓였다며 언젠가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회담에 관해 마음을 바꾼다면 주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회담 취소를 알리면서도 이 아쉬워하는 마음이 서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괴관 부상의 담화에 대해 트위터에 따뜻하고 생산적인 매우 좋은 뉴스라며 반긴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 서한에서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북한과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추후에 열릴 가능성을 포함한 많은 일이 일어나길 희망한다면서 아무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정상이 이런 유화적인 입장을 주고받는 것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쌓인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 방문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똑똑하며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갖고 잘 어울렸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두 정상이 일정을 늦춰서 추후 만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정대로 6월 12일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쓴다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태는 미국 정상회담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되는 겁니까?
대북 제재는 설사 정상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의 분위기에서 미국이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과 북한 모두 회담 취소에도 불구하고 대화 모드를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실험장 폭파 행사를 위해서 외국 언론을 초청한 뒤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프로파간다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제 언론 감시 전문가는 외신에 대한 북한 정권의 나쁜 관행을 막기 위해서 기자들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 언론의 약점을 활용해 프로파간다 장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VOA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와 이를 취재하는 외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신 기자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한국 취재진의 입국을 거부하다 막판에 허용하는 등 자유세계에선 볼 수 없는 무례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뒤 평양의 영어 선생님 책을 펴낸 숙희 김 씨는 북한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황송해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한됐고, 그 몇 명이 초대돼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니네는 감지적지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그게 먹혀 들어가는데.
실제로 핵실험장 폭파 취재를 위해 북한에 간 5개 나라 20여 명의 외국 취재진은 최근 황당한 경험들을 외부에 전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톰 체셔 기자는 지난 20일 방송에서 언제 핵실험장 폭파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취재진이 무엇을 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 정권이 보여주기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감시원은 늘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지에서 필수적인 위성 전화기와 핵실험장의 안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가져간 방사선 측정기도 당국에 압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숙회 김 씨는 이런 상황을 기자의 손과 발이 묶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미디어가 해야 되는 거는 가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만도 발전이다. 들어갈 수 있는 것만도 안 들어가는 것보단 낫다. 이거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발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미리 했죠. 저희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수긍하는 게 참 희한한 거고. 왜냐하면 컴플레인하면 다시는 못 들어가니까. 너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실제로 지난 2016년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취재하던 영국 BBC 취재진은 북한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다 추방됐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쫓겨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자신들이 겪은 북한 정권의 과민한 통제는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취약함과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 벤자민 이스마일 전 국장은 24일 VOA에 북한엔 국제적인 언론 기준이 없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국 언론을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목적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이나 질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 출신인 탈북민 장혜성 씨는 24일 VOA에 외신을 초청해 외부 세계 정권의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건 김정일 시대부터 있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늘 하는 일이에요. 그 북한은 원래 외국 언론이란 건 그런 일들을 지난 기간에도 부지 기술이 많았던 건데 그걸 뭘 김정일이 집권할 때부터 원래 그게 미려운 세습적인 전통이에요.
북한 내부에선 외신이든 국내 언론이든 북한 정권이 요구하고 보여주려는 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란 그 자체가 나라 자체가 완전히 그 말하자면 어둠 속에 있는 나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좀 뭐 새로운 거 좀 발굴해낼까 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간다 해도 어쨌든 북한에서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외신 기자들은 북한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외부와 단절되는 체험을 하다 평양을 떠난 비행기가 베이징에 안착하면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도쿄 특파원은 트위터에 지난 7차 당대회를 취재하러 평양에 갔는데 관련 소식은 오히려 밖에 있는 한국의 연합뉴스를 통해 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감시원들에게 따졌던 로이터와 LA타임스 신문 기자들은 마지막 행사에서 배제돼 취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일 전 국장은 이런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북한의 나쁜 관행을 막으려면 외신 기자들이 너무 경쟁하지 말고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lidarity between journalists, international journalists is also a solution.
외국 언론들이 자유 세계에서 경쟁하듯이 북한에서도 지국을 만들며 각자 경쟁하고 북한 당국과 마찰을 피하려다 보니 북한 정권의 행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숙회 김 씨는 이런 자본주의 언론의 약점을 북한 정권이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토리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캐피탈리즘의 가장 약점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독자들은 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마저라도 딜리버 할 수 있는 게 저널리스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캐피탈리즘의 약점을 굉장히 잘 이용한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널리스트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렇게까지 수긍하고 들어가서 외화를 뿌리고 이게 맞는 건가? 도덕도 마찬가지고 윤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널리즘인가? 여하튼 저널리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치지.
김 씨는 자유세계에서 진실을 찾아 전하는 게 언론의 임무인데 오히려 북한 정권의 입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해 외국 언론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달에 발표한 올해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북한을 언론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의 국가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숙 전 유엔 주재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 차이를 좁혀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미북한 간의 준비 회담에서 이면에서 서로 그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컸지 않았는가. 그래서 회담을 개최하면서 결렬될 경우에 받을 그 위험 부담료를 사전에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취소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김 전 대사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정상회담의 취소가 북한 측의 적대감과 분노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에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회담을 수락했다는 우려가 나왔고 또 이런 상황에서 회담에 임하는 것보다는 미루는 게 낫겠다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고 김 전 대사는 분석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회담의 동력을 잃게 되면 지난해 말보다 더 엄중한 긴장 상황이 조성된다는 의미에서 회담이 다시 열리는 게 원칙적으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그 확고부동한 원칙으로서의 CBID를 타협해가면서까지 그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역시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준 전 유엔 대사도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지가 정상회담 재개 여부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6월 12일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본다면 거기에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서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는 없거든요.
오 전 대사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언지를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담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이 추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준비가 잘못된, 준비가 덜 된 실패할 정상회담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상회담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그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부리는 일종의 몽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희박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숙 전 대사는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미국과 한국의 공동된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양측에 그동안 해온 역할도 있어서 외면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간에서 아주 중립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걸맞지 않고 이제 우리가 북한을 설득을 해서 비핵화의 옳은 길로 나오도록 설득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약간 뒤로 접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미국과 확실히 공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고 정상회담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 이사장도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갖도록 한국 정부가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이 안 생기도록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대사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이 설득하는 역할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그런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만 정상회담도 열리고 제재도 해제되고 남북 간의 대화나 협력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북한에게 확신을 주는 거.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발적 군사 충돌이나 군사적 대립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한국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오 전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를 할 경우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한국으로서도 최대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한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옳지 않은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말아야죠. 한국 정부는 그동안에 중매자로서 회담에 물꼬를 트는 역할은 했지만 그 뒤에 북미 간에 과도하게 어떤 중매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사를 좀 과장해서 전달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워싱턴의 불만이었죠.
남 교수는 미국과 북한 간 연락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측의 의지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은 지난 22일 미한 정상회담 때 목격된 것처럼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남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반면 김영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한국 정부가 열기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두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길잡이 역할, 또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미북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 재개에 여지를 뒀기 때문에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면 미북 정상회담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추가 이유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의회와 협력해 추가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의 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d received no response to our inquiries from them. So we, in addition to what the president laid out in his letter, it is also the case that th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데는 이런 이유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지난 며칠 동안 발표한 대미 비난 성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나라 간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신속하게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we do. I hope we quickly are able to get back to that place. But ultimately Chairman Kim will have that decision to make for himself.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관해서는 정확한 진행 방식을 놓고 행정부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며 며칠 안에 이를 내놓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등 무력 공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국제적인 최대의 대북 압박 기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think we should, I think Congress and the executive branch should work together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ntinue. I don't believe it ever ended, but to continue.
특히 북한에 관한 완전한 경제 금수 조치 등 대북 추가 압박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런 기조는 협상 중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맹의 놀란 반응과 일부 미국 고위 관리들의 호전적인 목소리가 북한의 반발을 일으켰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진 샤힌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회담 취소 발표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먼저 동맹과 협의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하지만 백악관이 답변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폭넓은 논의를 하는 등 한국, 일본과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ve had extensive discussions. We are locked in with the Republic of Korea. We've spoken to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Kono was here. I spoke with him yesterday afternoon at 16:30 hours.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길 희망했다며 하지만 언제든 진전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동맹들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언급하며 북한의 표현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반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The Libya model as Kim Jong-un has been interpreting it is that it's one where the leader of the country surrenders their nuclear capability.
핵을 포기한 다음에 정권이 전복된 리비아 모델을 계속 언급해 대화 상대를 자극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겠냐며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주장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리비아 모델은 신속하게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비핵화 과정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이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이 보장하는 것들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준비팀을 구성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계속 없어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기회가 상당히 감소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미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회담 취소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김정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론 존슨 공화당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 변함이 없었고 김정은은 이를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n't changed our resolve. Something changed with Kim Jong-un. Hopefully he'll come to us.
그런데 어쩐 일인지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변한 건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문제를 깨닫고 협상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한 뒤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standing exactly what the table stakes are and Secretary Pompeo laid that out for Kim Jong-un.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슨 의원은 또 김정은을 세 번째 김씨로 부르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과거와 같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박이 완화되자 선의로 협상하지 않았던 과거 이란의 사례처럼 더 이상 나쁜 합의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애초부터 김정은은 미국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을 향해 본인의 함정에 빠져든 것을 축하한다며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빠져나온 것은 100%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애초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지난 2주 동안 의도적으로 대화 방해 공작을 부렸다며 미국이 책임을 뒤집어 쓰도록 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단순히 문을 닫는 데 불과한 쇼라며 김정은이 협조적이고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데 책임을 미국에게 돌림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너지길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어떤 길을 택하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며 선택은 김정은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이 열려 있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랜드폴 공화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젠가 북한과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면서 현재로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m still hopeful that at some point in time the summit will take place. I think this is the problem sort of sometimes with bombastic rhetoric on both sides, that if we dial the rhetoric back down and try to have normal diplomatic language between the countries, we might have a better chance.
이어 미국과 북한이 발언 수위를 조금 낮추고 정상적인 외교적 언어로 소통한다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번 회담을 취소한 것은 충격적인 움직임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a striking development for President Trump to unilaterally withdraw from an upcoming summit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Given the breakdown recently.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압도적 찬성표로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회는 아직까지 전략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호전성과 공격성을 보이다가 급작스럽게 매우 화해적인 톤으로 바꾼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상원 외교위 벤카딘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objective was in the letter he sent as to whether it was to strategic or whether it was
미북 회담을 취소하며 북한에 보낸 공개 서한이 전략적인 것이었는지 트럼프 대통령만의 협상 스타일이었는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It's not surprising, and I think if it's not going to be productive, you should delay it until it will be productive. And I think the unraveling
이번 회담이 취소된 것은 놀랍지 않으며 회담이 생산적일 것 같지 않다면 생산적일 수 있을 때까지 지연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주부터 양측의 이견이 나타났다며 이번 회담이 생산적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고 회담을 위해 노력한 트럼프 행정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푸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일부 미국 뉴스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는 등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에 맞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러시아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연방의회 지도부에 미 연방수사국 FBI 정보원 관련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에서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규정이 오늘부터 공식 시행이 된다고요?
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규를 통합해서 역내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 영어 약자로 GDPR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규정이 오늘자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유무선 인터넷과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가 훔쳐가는 부작용이 늘어나 EU 당국이 통합 규제를 하기로 한 건데요. 네. 현지에서 사업하는 세계 각국 업체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을 고친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네, 새 규정에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네.
특히 이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얼마 전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미 연방의회에 소환돼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증언까지 한 터여서 이 유럽연합의 새 규정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GDPR 시행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 21일에 이 영국의회가 또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불러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유통에 관해 신문에 달라고 유럽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 유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커버그 CEO가 직접 유럽에 가서 이 새 규정을 충실하게 지킬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 기술회의에서 페이스북은 이 GDPR이 강조하는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제공할 것이고 정보 유출에 대한 확실한 통제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개인정보보호통합규정,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이라고 돼 있네요. GDPR,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죠.
네, 이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그 회사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 가운데 미화로 약 2,35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2천만 달러, 2천만 유로 가운데 큰 액수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 사용자가 자기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이에 응해서 최근 대두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고요. 또 사용자 정보를 필요 이상 오래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99개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상당히 크네요.
네, 이 뭐 과징금으로 최소 2,350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 뭐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페이스북처럼 미국 회사들은 자체 대책을 진행한 한편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런 점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 GDPR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안내서를 발행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대응책으로 온라인 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보보호법안을 또 통과시켰고 EU와도 신설 이 법규 관련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유럽연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이 현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시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 세계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주요 기업이 이 영어가 통용되고 인건비가 싼 인도에 전화 고객 상담 센터를 두고 있는데
네.
인도 현지 업체가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다면 역시 이 GDPR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EU 당국이 처음 이 GDPR을 추진할 때부터 관할 권역을 넘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하지만 EU 당국은 이 전 세계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이 법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이 그 시행 첫날인데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좀 적지 않은 파장이 뭐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이 통합 개인 정보 보호 규정 GDPR 규정에 미처 맞추지 못한 미국 뉴스 사이트들이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든가 시카고 트리뷴 같은 여러 유력 매체가 또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과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GDPR 위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영국신문 가디언 등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된 모양이군요.
네, 아직 좀 그렇습니다. 이 경영자문업체 캡제미니의 조사에 따르면 EU 역내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GDPR에 대응할 준비가 된 경우는 15%에 불과했습니다. 85%의 기업이 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답한 건데요. 그 가운데 또 25%는 올해 말까지도 준비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기업들의 유럽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경제 전문 매체 CNN 머니가 내다봤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사건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난 2014년 여름이었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편이 러시아제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제 공동 진상 조사단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조사 결과에 반발했는데요.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2014년 7월 17일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을 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을 지나던 중에 지상에서 떠오른 발사체에 격추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83명 또 승무원 15명 등 이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희생자 대부분이 네덜란드인이었고 뭐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 국민이 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체를 누가 쏜 건지 이걸 조사한 거네요.
네,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치열하게 교전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발생 직후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발사체의 성격을 파악하면 친러시아 반군이 쏜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반군이 발사한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 조사단은 어느 쪽에서 쐈다고는 지목하지 않은 채 이 여객기를 격추한 부크 미사일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제53 미사일 여단에서 이동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네.
이 여단은 러시아군 소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반발을 했다고요?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사에 참가할 때만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처음부터 이 조사단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를 배제시키고 우크라이나 측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 유리하게 조사단 구성이 편향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공당 진상조사단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네덜란드가 조사단을 이끌었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또 사건 발생지인 우크라이나 측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도 이번 조사 결과에 입장을 했습니까?
네, 러시아 군 부대에서 미사일이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에 아무 증거가 없다고 외무부 측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미사일 시스템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의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입니다. FBI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에 정보원을 심었다. 이런 의혹에 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연방 의회 지도부의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24일 열렸습니다.
네,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첫 번째 자리는 연방 법무부에서 진행됐는데 여기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 또 폴 라이언 하원의장, 애덤 시프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법무부 부장관, 또 FBI 국장, 국가정보국 국장 등이 나왔죠.
네, 두 번째 설명회 참관 인물들은 또 다른가요?
네, 의회 지도부가 인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상원의 정보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이 설명회를 둘러싸고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이 설명회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대를 했는데 FBI 수사에 문제가 없었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화당 쪽에서만 참석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설명회를 두 차례 열기로 했던 거죠.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조금 깁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8도. 개성은 13도, 낮에는 28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지고 함경 북도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도 맑거나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자, 5월 25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좋은 뉴스라며 미북 정상회담 취소 이후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백악관의 취소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직접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북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유감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정 당사국들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협정 당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의에서는 이란의 지속적인 핵협정 준수와 이에 따른 보상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이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이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 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 재무부는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항공사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란과 터키 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제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공군이 오늘 자국 주변에 나타난 중국 전투기에 맞서 대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 전략폭격기 H-6 두 대가 오늘 아침 바시 해협을 통과한 뒤 타이완 북동 지역 상공 주변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도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군 전략폭격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 같은 활동에 놀라지 않는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늘 비행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벵가지 보안당국은 시내 한 호텔 인근에서 폭탄이 터졌고 희생자는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당시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기념하는 인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정부 관계자는 테러리스트 잠복 세력이 벵가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연합 EU의 반이스라엘 운동을 벌이는 유럽과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략부는 오늘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반이스라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U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EU 회원국들의 자금이 테러나 보이콧 활동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